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832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언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국 순흥실대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가르치는 오재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상담 심리 전문가 중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의 위치에 서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참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먹고도 싶지 않고 무엇을 하고도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보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몇 달을 이렇게 지냅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입안이 뭉클뭉클하더니 이빨이 빠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이빨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전문의를 찾아가 보니까는 신경성 스트레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더 절망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술 몇 병을 사들고 비몽사몽간에 술을 마시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차피 끝난 거야. 이봐요 하나님,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당신 앞에서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끝내줄 테니까. 이게 당신이 원한 거 아니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보시라고요. 이번엔 날 절대로 막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술을 마십니다. 사나흘이 지났습니다. 당구 같은 글을 계속 써내려갑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다. 나는 정신을 잃고 잠에 빠져 있었다. 아무것도 분간이 되지 않는 어둠 속 어디선가 나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저 멀리 의식 저편에서 들리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렸다. 한참 귀 기울여 듣다 보니 그 소리는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그 누구도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통곡의 소리였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는 걸까? 통곡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기이하긴 했지만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어쩐지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울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세요? 허공에 대고 물었다. 아버지 왜 울어요? 뭐 서러울 게 있다고 그렇게 우세요? 나는 허공에 대고 묻고는 한참 동안 반응을 기다렸다. 답변이 없었다. 아버지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세요? 묻고보니 바로 그렇다는 느낌이 왔다. 하나님이셨군요. 그런데 왜 우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요? 이제 와서 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울지 마세요. 통곡 소리가 뭐든지 한참 뒤에 이런 대답이 조용히 또 들려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 스스로를 학대하고 저주하니 내가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 슬프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참, 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내 멱살 잡은 놈 손목을 비틀어 버리든지 마누라가 떠나기 전에 무슨 술을 내줬었어야죠? 이빨도 다 뽑히게 해놓고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요. 난 인생 셔터문을 내렸어요. 다 끝났다고요. 통곡 소리 가운데 다시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재은아,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나는 목회에도 실패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괜찮아.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한참 있다가 다시 물었다. 저는 가정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괜찮아.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냥 어디 캐나다 시골에 들어가서 이름도 바꾸고 구멍가게나 하겠어요. 그래도 좋으세요? 그래,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오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제 속에 갇혀 살았었다. 금욕해야 했고 절제해야 하고 엄숙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 괜찮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하나님은 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글을 마칩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살을 꿈꾸었던 온타리오 호숫가에 서서 나는 찬란한 햇볕을 쬐면서 감격해 하고 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심정이었다. 나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마음껏 햇살을 누렸다. 어제는 죽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고 오늘은 찬란한 햇살 앞에서 인생의 기쁨과 축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오재원 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재은아.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네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래,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그 후 그의 삶은 전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과 같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의 삶을 그토록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음성은 자살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시나요? 이런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 교수님의 이 귀한 체험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오 교수님과는 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인은 어떻게 보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1절과 2절은 좀 다른 경험이었지만 3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은 오 교수님과 아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시인은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들 가운데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인과 오 교수님은 같은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두 분 다 극락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른 점은 시인은 원수로 인해서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 교수님은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살 충동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교수님이나 시인이나 모두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더 들죠. 오 교수님처럼 자신의 문제에 빠지지도 않고 또 이 시인처럼 원수들에게 둘러싸이지도 않고 극락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까? 우리 누구나 바라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 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서 시인과 오 교수님을 살펴보면은 이 두 분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시인에게는 이웃이 원수였고 오 교수님에게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원수였습니다. 결국 둘 다 원수로 인해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원수가 누군지가 다른 것뿐이지 원수는 원수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두 분은 같은 배에 탄 것을 알 수 있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 교수님도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버림받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원수인데 둘 다 원수인데 한 사람은 이웃이 원수였고 한 사람은 자신이 원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인은 두 원수를 다 포함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단지 때로는 원수가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것뿐입니다. 하여튼 원수가 누구이든 이 원수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실 줄로 압니다. 나 자신이 원수가 되어서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웃에게 받은 고통을 안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자신이 문제가 되었던 이웃이 문제가 되었던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고통이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죠. 다시 봉독해 드릴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고통은 한마디로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오늘의 시인은 이 버림받은 고통을 안고 스스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버림받은 고통의 에너지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는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버림받은 고통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웃에게 당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갚아지나요? 상처만 더 깊어지죠? 자신의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약으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급한 대로 고비는 넘기는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반면 시인은 자신의 고통의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할 최선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는 에너지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조이스 러비라는 저술가가 당신의 책에서 어느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그룹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는데 좀 뒤처지더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분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걸어오고 있는 레인저, 그 안내인이 함께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지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당연히 레인저와 함께 있으니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레인저가 말합니다. 앞장서세요.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저는 길을 전혀 모르는데요. 사실 여기는 지도가 없는 산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너무 놀랍니다. 지도도 없이 자기 보고 앞장을 서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최소한 안내인이 앞장은 서지 않지만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결국 험한 산 정상에 무사히 올라갔습니다. 이 여인이 정상에 무사히 올라갔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상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정상으로 향하여야 한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받쳐주는 안내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시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극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다시 살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은 첫 번째로 정상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데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을 안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사모했습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상을 향하고자 하는 시인을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끌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을 갈망하는 자들을 끌어주는 게 말씀입니다. 시인에게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원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었습니다. 주의 성산과 장막이었습니다. 원수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의 마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 그는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극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버림받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갈 길은 둘 중에 하나일 줄로 압니다. 원수들로 향하느냐, 높은 산으로 향하느냐. 노먼 빈센 피엘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우리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은 계속해서 이것저것 투덜거리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도 안 돼 있다, 냄새가 지독하다, 심지어 승무원도 불친절하다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지요? 그러자 남편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원수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다행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은 불평의 말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불평의 말들이 서서히 발이 아주 늦었습니다. 이제는 불평의 말은 전보다 수백 배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불평하기가 제일 쉽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상처가 남습니다. 나도 모르게 버림받은 자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불평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불평으로 괴롭히는 그 원수, 불평이라는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하나 그 불평을 분석해 볼까요? 시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시인은 원수들의 괴롭힘을 그대로 감수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불평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리고는 도리어 최고의 길을 선택합니다. 높은 산으로 향합니다. 낮은 원수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는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수들로 인하여 도리어 극락의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했던 시인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노래합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문제를 현미경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계략을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도리어 산을 향합니다. 극락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교회 여러분, 머릿속에 최근에 들은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버림받은 고통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안고 정상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래,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웃 사람들의 불평 소리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티즌들의 비판의 글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의 발걸음 뒤에 우리를 돕는 천사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함께 정상을 향하십시다. 극락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후 새로의 정상을 향하셨습니다. 심한 버림을 받으셨기에 더 높게 정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내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극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을 거둡니다. 이디오피아에 나오는 한 전설 이야기입니다. 한 목동이 있었는데 소녀는 추운 겨울에 혼자서 깊은 산속에서 한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얇은 옷 하나만 그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추운 겨울밤을 견뎌냈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합니다. 밤은 혹독히 추웠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다른 산에 어느 목동이 펴놓은 불이 보였습니다. 나는 눈을 그 불빛에서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함을 꿈꾸었습니다. 생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들고 높은 산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노래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성산과 장막을 바라보는 묵상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의 홍수가 몰려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서로를 비판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차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만과 불평의 홍수 가운데서 이 소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들려오는 소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산과 장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불평의 소리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 힘을 이용하여 더욱더 높게 주의 성산과 장막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새로운 극락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극락의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보선 하나님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영혼을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극락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불평의 홍수 가운데서 침몰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